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민글라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는 처음 서봅니다. 예, 뜨이야다 웬따바데 짜마나메가 체인숙 핏바레 미얀마 말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인숙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의 선교사의 삶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이정근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여러 선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 방문 목적은요, 제가 이제 미얀마로 간 지 2년이 되었는데 거기서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저는 2002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2년 제 나이 31살인가 그때 싱글로 제가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갈 때 참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제가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다 너를 보면 도전받는다. 이렇게 작은 네가 태국으로 선교사를 가다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선교를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방콕에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한 16년, 17년 정도 선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선교단 사님들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참고 또 견디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역 욕심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사역을 잘 하기를 원했고 또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더 큰 사역을 하기 원했고 사역을 확장시키기 원했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이 사역이 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떻게든 이 사역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간 지 2년밖에 안 되지만 정말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키워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지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면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들이 제 자신을 너무 짓누르면서 팀들이 올 때마다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 나는 팀들이 왔을 때 팀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막 뜻대로 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 예원이를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나눠줄 때, 그리고 그렇게 사역이 또 진행되지 않을 때 엉뚱한 것으로 제가 제 화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7장 1절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책을 보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책에서는 이 불평을 안달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달. 안달하다를,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안달하다는 속을 태우며 조급해하다, 그 비슷한 말로는 안달복달하다, 안절부절 못하다, 조바심하다. 요즘 그 북핵 문제로 인해서 아베가 재팬 패싱될까봐 안달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지가 먼저 트럼프한테 가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베가 안달하다. 안달. 재팬 패싱 안달.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사라와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90세가 넘어도 아이를 못 낳자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주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라 입장에서는 자식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니까 안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안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안달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치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성경책을 읽어보면 30장 1절에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거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우리가 안달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악에 치우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제 글에서 제 방에다가 이 글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사역적으로 욕심이 막 많이 생길 때, 그리고 막 팀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가진 비전을 이야기해야지, 나눠줘야지, 동참시켜야지, 동원해야지, 그런 욕심들이 막 저를 짓누를 때마다 제가 제 방에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안달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가 막 내 아이를 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안달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으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안달하는 마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안달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자.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직업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또는 학생들인 경우 학업이나 또한 자녀 문제나 결혼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안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저희 가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편 정혁구 선교사고요. 그리고 옆에 정예원입니다. 딸내미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바깥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정혁구 선교사님을 직접 보지 않으신 분도 우리 정예원이를 보면 아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2002년도 이제 태국으로 파송됐고요. 현재 미얀마에서 2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인 만큼 미얀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옛날 이름 버마고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나라 3배입니다. 인구수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5천만 조금 비슷한데 우리나라 땅순이보다 3배 이상이 더 큽니다. 3.5배. 그리고 불교가 90%이고요. 그리고 기후는 아주 덥고 그리고 아주 비만 옵니다. 그 말은 건기, 우기, 겨울이 있는데 건기 때는 45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우기 때는 비만 24시간, 그 소낙비가 24시간 옵니다. 제가 태국에서 봤는데 태국은 이렇게 잠시 스콜처럼 싹 왔다가 또 해가 반짝 나지만 미얀마는 24시간 쫙 쏟아집니다. 근데 24시간 쏟아지냐? 며칠을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는 또 이제 잠시 멈추고 그 3개월이 지나면 또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어 보면 그냥 비 왔다가 덥다가 비 왔다가 덥다가 그런 나라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앙산 수치가 이제 와서 이제 막 민주주의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군부들이 힘이 셉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많이 개방되어서 외국에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부 격차가 너무 심하고 땅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부자가 되어서 돈을 있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큰 건물은 지었는데 자기들은 조그만한 그 단칸방에 그 장판도 안 갖고 세면바닥에 그냥 온 식구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자, 이건 미얀마 사진입니다. 미얀마 사진. 저기 미얀마 이게 불교 회관인데 저기 지금 앞에 물건이 가득 쌓여져 있죠. 저거는 담마용이라는 곳입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생활입니다. 저 담마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불교회관입니다. 저 불교회관에서 모든 생활들이, 그러니까 생일이나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이나 모든 행사들이 저 담마용이랑 불교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4시부터 5시 그리고 매일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불경을 외웁니다. 뭐라 뭐라 외우고 또 특히 불교 절기가 있는 주는 24시간 7일 동안 외웁니다. 자기들도 힘드니까 릴레이로 이제 스님들이 릴레이로 7일 동안 이렇게 불경을 외웁니다.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외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사실 주위에는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잠시 피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 담마용 옆에 저희 집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저 담마용에서 나오는 그 불경 소리가 동네 다 들려야 되니까 큰 스피커를 두세 개를 설치합니다. 두세 개를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설치를 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가 너무 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듭니다. 불교인들은 괜찮지만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 가까이 사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조금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미얀마, 그 미얀마 태국 가보신 분들 알죠?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입에 뭘 씹고 있는데 입이 시큼게 돼 있는 거. 그 미얀마 말로 꿍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꿍은 사실 몸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석회석 가루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 같은 향이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넣고 씹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꿍이라는 그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약간 환각작용을 느낀답니다. 그러면서 그 더위를 이제 이겨내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저 꿍이 사실 군부랑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랑 결탁되어 있어서 돈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꿍을 합니다. 저 꿍을 하게 되면 이제 이빨에 시큼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담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얀마는 이제, 독립기념일 같은 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남녀 노소 이렇게 다 이렇게 운동회를 합니다. 독립기념일 날은 그런 장면이고, 자, 저기는 미얀마 우체국입니다. 저 앞에 이렇게 탁폼 잡고 뭘 기다리는 분이 우리 정혁구 선교사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전산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고 적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저기서 뜯습니다. 세금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뜯습니다. 이거 제가 어느 날 갔는데 어떤 외국 여자가 이제 물건을 받았는데 뜯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속눈썹 있죠. 속눈썹이 특별히 왔는데 그 속눈썹 하나하나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게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기차. 에어컨 기차도 있고요. 선풍기 기차도 있고 일반 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차가 제일 시원합니다. 에어컨 기차랑 선풍기 기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된 일본 기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쓰고 있으니까 뭐 에어컨이고 선풍기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니까. 그리고 저 밑에 이제 갈색 지붕 밑에 보면 중들이 시주를 받으러 다닙니다. 아침 9시만 되면 이제 땡땡 종이 울리면 중들이 저렇게 한 줄로 쭉 서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시주를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거는 뭐겠습니까? 저거는 그 우리 나락 있죠, 나락. 나락을 저렇게 이제 걸어 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 시주 개념? 시주 개념으로 쪼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저 나락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새들아 쪄먹고, 어떤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쌀밥을 뿌려놓습니다. 뿌려놓으면 비둘기들이 쫙 와서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까마귀를 그렇게 합니다. 까마귀를 집 앞에다가 이제 밥을 그냥 집 앞에다가 밥을 가득 쌓아놔요. 가득 쌓아놓으면 이제 까마귀들이 와서 먹고 또 가고, 먹고 가고, 비둘기도 와서 먹고 가고, 개, 지나가는 개도 와서 먹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미얀마 시장입니다. 생선 저렇게 팔고 있고요. 위생 상황은 사실 엉망입니다. 이제 재래시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망고도 팔고, 옆에 고기도 팝니다. 예, 미얀마는 보석이 유명합니다. 루비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군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 해외 보낼 때 돈을 들여서 돈을 지어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보석을 지어준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보석을 팔아서 또 몇 개월을 산답니다. 그만큼 이제 보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 치마 있죠. 그러니까 긴 통으로 된 치마 빠소라고 하고, 여자들도 저렇게 긴 치마와 위에 있는 자유로운 그런 옷을 입습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아까 90%라고 했는데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지금 저기에 쇠다곤이라고 오른쪽 편에 노란 탑이 보이죠? 저기가 쇠다곤 절입니다. 절인데 저 절 미얀마의 양곤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저 절보다 높으면 안 돼요. 최근에 들었은 롯데 호텔도 저 쇠다곤에 있는 저 절보다 저 높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몇 마일 몇 킬로 밖에서도 저 쇠다곤 저 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지역은 땅값도 비싸답니다. 자기들한테는 이제 좋은 개념이니까 저기 딱 보이는 지역은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쇠다곤인데 저기 탑에 금이 50톤 정도가 붙어 있답니다. 50톤이 붙어 있고 꼭대기에는 뭐 보석, 뭐 사파이어 그런 게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저기 단마용이 있고요. 미얀마는 제가 태국에서도 우리 보통 태국도 불교 나라거든요. 근데 태국은 짜가 불교. 짜가 불교고 미얀마는 정말 이 태국보다 더 심한 신실한 불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를 불교의 성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불교인들 있죠. 불교인들이 단체로 이 쇠다곤, 이 쇠다곤을 방문하러 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조차도 이 불교인들이 이 쇠다곤으로 그 불공들이고 성지순례 개념으로 온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단기 선교팀도 미얀마에 많이 오지만 불교인들도 미얀마에 아주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는 전도할 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집회도 자연스럽게 열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한데 미얀마는 그렇게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사라는 신분도 위장해야 되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미얀마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70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70일이 지나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다 나갔다가 반드시 하루를 외국에서 자고 그리고 또 미얀마로 돌아옵니다. 미얀마로 돌아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라고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미얀마는 그 옛날 그 감시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딱 산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보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 누가 산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 정혁구 선교사가 외국과 갔다 와서 내가 어디에 산다고 신고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집 주소를 못 외운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다른 아줌마가 저 사람 있잖아. 골든게이트 5층에 사는 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정쌤이 조심해야겠구나. 본인들은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은 딱 이제 보통 알죠. 왜냐면은 뭐 한다고 저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힘든 나라 와가지고 뭐 좋은 일 한다고 저러나 다 알죠. 말은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보통 우회적으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많이 합니다. 교회 건축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교회 건축을 바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건물 3층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3개월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바로 교회를 짓더라고요. 근데 짓는데 이제 주변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종교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결국은 재판에서 이겼긴 이겼지만 그 짓던 교회를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되고 선교사님은 그곳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교회를 지을 때 교회부터 짓지 않고 유치원을 먼저 한다든지 유치원을 짓고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관계를 가지면서 마을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만나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또 어떤 지역은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이 해줄 때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길을 닦아 달라고 하면 길을 닦아주고 우물을 파달라면 우물을 파주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그럼 내가 길을 닦아주고 우물을 파줄 때니까 내가 이 마을에 정기적으로 와도 되겠냐 그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뭘 하냐? 잠깐만요. 자, 사진을 불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작은 아이들이 저기 머리를 깎고 있죠. 평생에 한 번은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모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뭐라고 불교 말로 뭐라고 하죠? 극락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남자 아이들은 반드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직업 훈련을 합니다. JTCI라는 그러니까 Job Training Center, 직업 훈련 센터인데 이 이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합니다. 이 직업 훈련에서는 이제 조리 수업도 있고 수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정혁구 선교사는 여기서 이제 요리 수업을 합니다. 요리 수업 제가 안 하고 아내인 제가 안 하고 남편 정혁구 선교사가 요리를 가르칩니다. 저희 남편 자랑 좀 하자면 요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맛도 제가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사실 태국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욕을 많이 먹은 이유가, 저는 태국에서 이제 주로 했던 사역이 교회 개척했을 때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 직접 만나서 설교도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방학 되면은 불러다가 성경 캠프하고 성경 읽기 3, 4일을 붙들어다가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을 읽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남편은 뭐 했냐? 밥 해주고 필요한 거 뭐 있냐? 간식 대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좀 하지 마라. 밥 좀 하지 마라. 간식 좀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성경 좀 애들 잡아다가 읽히고 설계 한 번 더 하고 전도 한 번 더 해라. 왜 자꾸만 밥을 해주느냐 간식을 대주느냐 그건 태국 사람들한테 시켜라. 자기가 안 해도 된다. 제가 맨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뭐 설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것만 사실 이거 사역이다. 정샘이 하는 거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하기를 저 집은 인숙이가 사역 다 한다 이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정샘 쪽에서는 저 집은 인숙이 때문에 정선교사가 자기 하고 싶은 사역을 못한다 그렇게 이쪽도 욕 들어먹고 저쪽도 욕 들어먹고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제가 욕 들어먹을 만합니까?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개척해볼 거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마다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신방하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위험한데 골목이 엄청 좁아서 위험한데 들어가지 말래도 이게 동네 지도를 그려가면서 내가 이 마을을 다 복음화 시키겠다고 여기 우리 애 누구 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욕을 들을 먹었는데 욕 들어먹을 만합니까? 근데 주위에서 다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사역이야. 전도하고 양육하고 설교하고 성경 읽히고, 제가 하는 것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정샘이 해주는 간식 사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전 그거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동그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 세모도 될 수 없고 네모도 될 수 없고 울퉁불퉁 그건 절대 안 돼. 제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남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할 때, 관현역에서 오케스트라 할 때 바이올린만 있으면 그게 오케스트라가 됩니까? 뭐 피아노만 있으면 그게 오케스트라가 됩니까? 합창할 때 뭐 소프라노만 있으면 그게 합창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일만 설교, 전도, 양육 그것만 내가 사역이고 선교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각자 다양하게 지으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다양한 은사를 다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갔더니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하던 그걸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저희가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바로 되진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진 은사 중에서 어떤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요리 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샘 요리 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도 보고 봤는데 처음 초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장소도 있어야 되지, 집기도 있어야지, 집기가 뭐죠? 5번 들어가야 되지, 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최소한 처음 시작할 때 한 3, 4천 원 들겠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겠답니다. 나는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떡해.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 돈이 많이 드는데 뭐 돈 없으면 지가 못 하겠지, 뭐 잘 됐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못하니까 저는 속으로 잘 됐다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아까 저희들이 말하는 그 직업훈련을 해서 장소 다 만들어주고 오븐 다 넣어주고 다 세팅해가지고 정학교 선교사님 우리 직업훈련은 와서 요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데려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되겠냐? 남자가 그거 하면 되겠냐 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거, 그렇게 못하게 하던 거,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냥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한번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배출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바로 한국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할 기간이 필요한데 그 실습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사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실습 공간을 만들려면 조리 기구가 다 필요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주위에서는 막 하라는데 정샘이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재정이 막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인교회 집사님이 자기 가게에다가 조그맣게 한 공간을 내줬어요. 여기서 선교사님,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여기서 실습시키세요. 여기서 만들어보고 여기서 팔게 하세요 하면서 장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요리를 당장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장소는 생겼는데 요리를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시작하지? 주위에서도 계속 해라 해라. 해야죠 해야죠. 근데 재정이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재정을 나눠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대학생 자녀가 두 명 있고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세 자녀가 있는 선교사님이 본인도 재정이 많이 자녀들 학비로 많이 필요한 분인데 그분이 선뜻 4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400만 원. 정쌤이 안 됩니다. 나 그 돈 못 갚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200만 원 줄게. 이 정쌤이 나 그 200만 원 갚을 재정 안 됩니다. 갚을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200만 원은 내가 그냥 헌금하는 거다.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재료 사고 요리해서 지금 이제 그 실습장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혁규 선생님께서 계속 요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정샘은 이제 빠져야 되니까 그 실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지 마라. 남자가 뭐 그거 하냐. 선교사가 뭐 그거 하냐. 보통 선교사님 생각들도 그런 생각이고 와이프인 저 생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정혁구 선교사님한테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본인의 요리 학원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셔가고 자리 다 만들어주고 실습장 다 챙겨주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리 만드는 그 돈까지 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남편 정혁구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에 있어서 제가 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계하고 전도하고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그런 저를 서포트해주고 저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정샘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만 했지. 그걸 무시만 했지. 근데 미얀마에 와서 하나님이 정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정혁구 선교사님한테는 나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받으실 게 있다는 걸 미얀마 와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걸 결혼하고 바로 깨달았어야 됐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더라고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 순종 못하고 남편 무시하고 남편 낚을 막은 거죠. 사실은 제가 주가 돼 있었으니까 사역에서 주가 되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다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주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해보고 싶은 사역 못했죠. 저희 미얀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버마 종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130여 개 소수민족이 삽니다. 고아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이제 졸업하지 못한 채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주로 한 달에 한 6만 원에서 8만 원의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 좀 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오지요. 시내로 나와서 일을 해도 한 달에 한 15만 원을 못 받아요. 사실은 15만 원 그걸 못 받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미얀마에서 해외로 취업을 많이 나가죠.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육로로도 얼마든지 국경을 넘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불법 취업을 아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도 많이 오죠. 한국으로도. 한국에 와서 이제 불법 취업을 하죠. 불법 취업을 하면 이제 불법 취업인 경우는 돈이 이제 월급이 150이 훨 넘어가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이 조금 낮은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정부에서 개입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미얀마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직업을 통해서 이제 취업 직업 창출과 또 취업을 도와주고 또 생활에 조금 나을 수 있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직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게요. 예. 저희 이제 저희 직업 훈련에서는 영어 가르치고 있고요. 기초반도 있고 컴퓨터 수업 그리고 이제 리더십 수업까지 있습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통 직업 훈련에서는 저런 과목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성경적인 직업관을 갖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리스타 과목이 있는데 이제 바리스타 1기생이 마치고 그 수료생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 이분들 있죠.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금 현재 이제 직업 훈련을 해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목사 선교사님들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 저희 직업 훈련원 이름이 JTCI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재정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이 제일 가쪽에 있는 여기 선교사님이세요. 저분이 이제 저희 JTCI 직업 훈련원에 전체적인 재정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샘이 이제 첫 번째 조리 수업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과 찍은 사진, 이제, 학생들 중에는요, 고아도 있고, 또, 잘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업 현장입니다. 수업 현장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시골에서 온 뭐, 17살, 18살,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경우는 돈이 이제 재정이 안 되니까 이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지불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혁구 선교사의 요리 수업을 한번 참관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딱 참여해보고 이 요리 수업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리 수업이 아니라 힐링 타임. 이 참여해봤는데 이제 이 요리라는 게 이제 뭐 재료를 다 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껍데기를 뺏겼다가 이렇게 씻었다가 잘랐다가 이렇게 쪼쌌다가 막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아들도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릴 거 아니에요. 못 어울리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침울하게 있다가 이 재료를 뺏기고 씻기고 막 쪼쌌다가 어쨌다가 막 지지글 뽑았다가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막 웃으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우리도 전도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오늘도 그 VIP 초청회를 하시던데 오신 분들 그 전도하신 분들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근데 이런 요리 수업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만나서 자기들 이야기하면서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문을 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그분들 중에는 또 감사하게도 예원이 선생님의 엄마가 있더라고요. 예원이 선생님의 엄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원이 아빠세요. 선생님이 뭐 예원이 엄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돌아오시면 내가 미얀마 음식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꼭 드세요.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이 요리 수업 시간이 사실 다른 거 영어 뭐 컴퓨터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요리는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마음이 오픈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 정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요리 수업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현재 이제 학생들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실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독립된 실습장이 이제 없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배출될 학생들이 이제 실습할 공간을 지금 정혁구 선교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참고로 이 노래는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인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준 노래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좀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은 별로 없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뽑겠습니다. 다 아시겠는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은 나이인데 뭐야겠어요? 아, 우리는 뭐야겠어요? 예,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야, 그럼요. 우리 전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죠?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다 사용하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시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